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길바닥의 돌멩이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돌을 좋아하십니까? 돌을 좋아해서 돌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취미활동을 바로 수석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 수석은 주로 실내에서 감상하기 위해 수집하는 특이한 형태나 문양, 색깔을 지닌 자연의 돌을 말하며 이러한 수석의 수집과 감상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적인 취미활동이다. 어느 수집가의 그런 돌을 보는 멘트가 있어 함께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석을 보고 이러한 감상평을 글에 남겼습니다. 정교한 조각품 같으면서도 그 어떤 인위적 손길도 닿지 않은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돌에서 강이나 산의 웅장함을 상상하게 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수석은 단순히 돌멩이가 아닙니다. 각각의 모양, 색깔, 결은 독특하며 자연의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조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에서 흐르는 물이 만들어낸 매끄러운 곡선이 바람과 비가 새긴 흔적들을 이렇게 어우러시면 자연의 예술성과 시간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라는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돌은 그냥 돌입니다. 돌의 가치를 알고 보물처럼 수집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돌이고 삶의 흥미와 가치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돌에 관하여 묻는다면 다이아몬드, 금, 은, 구리, 진주 등이 아니면 돌은 그냥 돌입니다. 현금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금은 보화를 제외한 모든 딱딱한 것은 그냥 가치 없는 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돌 수집하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처럼 금은 보화만 좋아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을 본문으로 길바닥에 흔한 돌멩이처럼 여겨졌던 다윗이 모두의 편견을 넘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의 전시 상황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적장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래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은 다윗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초대왕 사울이 불순종으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왕을 찾습니다. 그 왕의 반열의 후보자로 낙점된 것이 바로 이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새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당신의 아들들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아들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큰형,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첫눈에 보니 왕감이었습니다. 너무나 준수하고 멋있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 엘리압이 왕이 맞죠? 라고 물으니 하나님이 맞다고 했겠습니까? 안 맞다고 했겠습니까? 아멘. 아, 성경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는 괜찮았는데 엘리압은 중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찾아 계속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택할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화가 났습니다.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새가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막내 여덟째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막내가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그의 외모는 어떠했습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등장하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숨겨진 자신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기름 부으라. 이가 그니 일어나 다윗에게 막내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막내 다윗이 양치던 다윗이 오디션 자리에도 끼지 못했던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큰 인물로 선택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중심의 택함을 받아 선택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간절히 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찬양에 이러한 찬양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나를 안아주세요. 아버지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윗을 알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큰형 웰리압은 다윗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무사한지 이렇게 심부름을 왔는데 형이 꾸지람을 놓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감히 이 전쟁터에 왔냐? 여기가 구경할 곳이냐? 여기가 장난인 줄 아느냐? 하면서 막내 다윗을 꾸중합니다. 무시합니다. 곧 있으면 얼마 후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물리칠 것을 상상도 못하고 큰형 엘리압은 막내를 그냥 무시하고 어린 동생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적부터 용사였고 너는 어린 10대에 불과하니 웬만하면 물러가라. 이게 장난이 아니다. 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괜히 객기로 나갔다가 무시당하고 낭패를 당한다.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장이었던 골리앗은 이 다윗을 보고 어떤 대사를 날렸을까요? 우리 42절, 43절, 4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불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보니 다윗은 그냥 애예요. 어린 사람이에요. 또 무기도 보니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저주하고 업신여기는 대사를 날립니다. 10대 다윗은 주목받지 못하는 무관심의 시선을 넘어서 무시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형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적장 골리앗에게도 무시당하며 다윗의 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찮은 돌멩이 같은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훈련받은 자였습니다. 단순한 양치기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광야의 목동이요, 초원의 예배자요, 양떼를 지키는 특전사요, 들판의 신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삶,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일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삶,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며 살아왔겠습니까? 제가 올해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주가 거기 계심으로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향에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 홀로 이 양떼들을 밤새 지키고 있지만 여기가 광야이든 여기가 초원이든 끝까지 양떼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꼭 다윗의 고백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광야의 시절을 지나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바닥까지 낮아져 애굽이라는 광야를 거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 공주의 아들에서 도망자 미디안 광야 목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지혜롭고 용모가 빼어난 인물이었지만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제국 광야 같은 이방 땅의 정치인이 됩니다. 세상적인 권세와 권위를 누리기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기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받고 버려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십자가형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이 은혜로 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선봉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광야길 뒤에는 비록 많은 눈물과 세상의 멸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별 볼 일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다윗 스스로 자신을 보았을 때 자신의 위치가 어떻다고 느꼈을까요? 모두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떴는데 다윗은 전쟁의 중앙에서 너무나 호기스럽고 당당해 보입니다. 다윗의 전략, 다윗의 능력, 기세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막무가내로 골리앗에게 덤빈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이길 능력이 다윗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싸움은 100%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 것 같으면 피하거나 화해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차포를 띄워주고 나서라도 후퇴하고 후위를 도모해야 합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받았을까요? 일상이 살얼음판 같고 전쟁터였던 목동의 삶이었기에 오래도록 단련되었던 다윗에게는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은 잘 차려진 밥상이요 금메달을 목에 걸 준비된 무대였습니다. 다윗은 특목고 출신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반 병사가 아니라 특전사이면서 목동으로서 고된 훈련을 받고 두루 갖춘 특목고 출신이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제압하면서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경험치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양들에게서 사나운 짐승을 제압했을까요? 우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영상이 두 개가 있어서 우리 한번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맹견이 달려들자 남자의 행동이 놀라운데요. 맹견의 목덜미를 치더니 살벌한 눈싸움이 시작되는데 결국 엄청난 카리스마로 맹견을 제압하는 남자. 대단하네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매우 유명한 대결입니다. 키가 2m 90이 넘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고인물을 17살의 어린 소년이 때려 죽인 사건인데요. 어떤 분들은 돌팔매가 어린애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돌팔매는 중세시대까지 전문 군인들이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돌팔매가 정규군이 사용하던 제식 무기였는데 군수공장에서 약 30에서 60g 정도의 돌을 체계적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투석병들에게 보급했다고 합니다. 돌은 보통 황강암이나 납으로 만들었는데요. 잘 훈련된 투석병이 돌을 던지면 시속 160km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 적들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돌팔매로 곰이나 사자도 때려 죽였다고 하는데 평생 동안 물매질만 연습하던 전문 용병들은 물매로 머리카락도 맞출 수 있을 만큼 숙달되었다고 하죠. 전쟁터에서는 날아가는 돌이 휘파람처럼 큰 고음의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적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감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보아 다윗이 어떻게 사자나 곰을 잡고 양들을 시켰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공격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눈빛으로 제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안 되면 어떻게 제압했을까요? 약점을 잡고 수염을 잡고 급소를 치는 원샷 원킬로 이렇게 짐승들을 사자 곰을 때려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련이 되면 어떻게 짐승들을 사자들을 물리쳤을까요? 우리 물맷돌로 직접 대항하지 않아도 10m 뒤에서 30m 뒤에서 그 숙련된 물맷돌로 던지면 이렇게 돌이 깨지는 거 맞죠? 굳이 수염을 잡지 않아도 굳이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아도 사자들이 곰들이 다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목동을 넘어 특전사를 넘어 투숙병이 되어 그렇게 양들을 잘 지키는 정말 위대한 특목고 출신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잡았는데 다섯 개를 잡았습니다. 왜 돌 다섯 개를 골랐을까요? 혹시 아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한국에는 돈 잘 버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LAFC 손흥민 다 좋아하시죠? 축구요.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축구를 하는데 연봉이 181억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그러면 우리 축구 선수 말고 우리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좋아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아이유 가수 다 아시죠? 우리 아이유 가수는 매출이 연 한 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다 놀라지 않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야구 우리 이정범 선수의 아들로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의 연봉이 한 2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이정우 선수가 2025년 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홈도 치고 도루도 하고 안타도 많이 쳤는데 타율이 2할 6푼 6리였습니다. 한마디로 한 네 번 타석에 들어가면 한 번 꼭 안타를 치는 선수가 바로 이정우였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돌 3개도 아닌 돌 10개도 아닌 왜 5개를 잡았을까? 제 마음에는 이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최소 2할은 친다는 확신과 실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아도 눈을 감아도 골리앗 너는 그냥 이 다섯 개 안에 들어와 라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다윗에게는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실력과 자신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실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매달렸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 다윗에게는 영권이 임했는데, 어떠한 영권이 임했냐면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연주하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니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는 영적인 권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육적으로만 용맹한 특전사여 목동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찬양하면 기도하면 연주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뿐만 아니라 진짜 신자였습니다. 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오히려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며 구경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나서야 될 때를 알고 직진하며 전진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32절의 본문에 보니 다윗이 왕을 위로합니다. 10대가 대통령을 위로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36절, 37절의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일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돌덩이 하나를 가지고 피도 안 묻히고 골리앗을 제압했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는 다윗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국가적인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 한국교회, 우리 강서제일교회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정체기입니까? 쇠퇴기입니까? 혼란기입니까? 아니면 성장기입니까? 부흥기입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어둠의 세력에게 완전히 묶여있진 않습니까? 혹시 쩔쩔매고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출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용맹스럽게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서제일교회 성도님들 스스로 심겨진 시대와 위치와 사명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손에 주어진 있는 무기가 무엇이며 어떠한 재능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다윗처럼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찮게 취급받았던 막내 다윗, 양 한두 마리가 뭐라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무식하게 양을 지켰던 다윗,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의 급소를 치며 양을 지켜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의지하며 치열하게 양떼를 지켜내고 있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은 한 나라, 한 이스라엘을 맡길 만한 후보자로 낙점하십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며 양을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철부지, 사춘기 소년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무모한 청소년이라고 꾸짖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보시고 때가 되어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외로움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때가 되어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연단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실 제목으로 선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쓰임 받아야 합니다. 길바닥에 하찮은 돌멩이도 이런 다윗도 광야에서 연단받아 초원에서 홀로 훈련받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는 아직은 미숙하고 여물질 못한 돌멩이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을 놓아버려선 안 됩니다. 연단받아 훈련받아 마침내 보석처럼 황금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연단받아 크게 쓰임받으며 승리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강서저에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연단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택받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